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일곱 번째 시즌 여덟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일곱 번째 시즌에서는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 마지막 챕터로 영성의 목표는 경건의 실천이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와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목표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고귀하게 여기시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함께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데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하려 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또다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디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대로 정말로 나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이전의 불신앙적인 삶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내 현재적인 삶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가? 그리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나는 나의 미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신앙생활, 참된 영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영성의 목표는 경건의 실천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저자가 기록한 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 성경은 영성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형성해 주신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 것일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첫째,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실천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에서든 또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든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성의 실천에서 제외되는 삶의 영역이란 없다는 것이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한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영성의 실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곧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영성 실천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시죠. 빌립보서 4장 8절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현재 나의 삶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상태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적어도 내 삶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던져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을 읽고 기도 좀 하고 교회 생활 좀 성실히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선교사역하고 구제사역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들 많이 쏠려 있어서 내 현재의 삶, 내 인격과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지한 관심을 잘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고 할 때도 교회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놓고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있는 일꾼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내 개인적인 삶이 성경을 따라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되는데 온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서로 연결될 때 그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순결하고 교회는 늘 옳기를 바란다면 그것처럼 무책임하고 그것처럼 어불성설이 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나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삶의 환경에 있어서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옳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역으로 먼저 흘러가지 않고 그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적인 영성을 우리가 형성해 나갈 때 궁극적인 목표를 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리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개인적인 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학교든 교회생활이든 어디에서든 차등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저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실천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영성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덧붙여지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거룩한 영성을 실천하되 이 세상의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대로 할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참된 영성을 실천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인 통념이나 우리의 본성을 따라 무슨 일을 해놓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신앙의 실천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놀라운 내용들을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를 더 설명한 다음에 결론처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늘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쇼핑도 다 봐주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남편분은 참 믿음이 깊고 그 믿음을 정말 가정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칭찬은 해줄 수 있고 뭐 그렇게 칭찬해주는 일이 좋은 일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를 봐서는 그것이 정말로 믿음에서 우러나오고 믿음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꼭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깊은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 남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어서 아내를 덜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것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아까 에베소서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남편들도 그와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단순히 어떤 일을 도와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내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아내의 영혼을 돌봐주고 아내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남편의 사랑이 드러나야 아, 정말로 믿음에서 우러나온 사랑이구나.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아, 가정 안에서 저분은 정말로 신앙을 실천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아내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은 아내의 역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반드시 취해야 할 심정과 태도를 남편을 경외하라.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을 바르게 대하고 내 남편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나기보다는 내 마음에 정말로 나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경외하는 심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남편에게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떤 남편의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는 집마다 미울 수도 있어요. 하는 집마다 미련할 수도 있어요. 어떤 아내의 남편이 경외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복종할 만한 사람도 아닐 수 있어요. 그 남편이 미련하고 경건하지 않고 심지어 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가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것이니까 그 질서를 최대한 따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현재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내인 나에게 명령하신 의무를 무시하고 내 나름대로 내 현실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남편이 복종할 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남편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의무를 무시하게 되면 그런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온전한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꿈꾸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를 기본적으로 내가 무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을 내가 무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남편과 나의 관계 속에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그 복이 흘러 들어올 통로를 꽉 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안에서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직장 안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질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이 아무리 따르기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왜 따라야 하는가, 그런 점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로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할 때 제발 상식과 사회적인 통념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 이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영성의 실천은 반드시 올바른 동기와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그것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 준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영성의 실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과 동기로 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진짜 목표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러신 것이죠. 그러므로 삶에서 많은 실천을 하는 것도 좋고 실천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동기와 근본적인 목표가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아니면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아니면 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아니면 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지만 정직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보면 내 만족, 내 성취,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런 데 우리의 마음에 깊은 동기와 진짜 목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은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다, 괜히 버틴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위선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수백 가지의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의 동기를 바로잡고 한 가지 일을 옳게 하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는 것, 더욱더 옳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동기가 잘못된 것인데, 내가 수백 가지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나도 거기에 도취하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동기를 고칠 여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안한 사람보다 더 못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한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을 때는 이 땅에서는 별일 안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이기적인 동기로 수백 가지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서 이 땅에서 영웅이 되었던 사람보다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요. 잘 생각을 하고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시간을 내서 요즘 나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동기는 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려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니면 내 어떤 성취욕을 만족시키고 싶어서, 아니면 나의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런 점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진짜 하기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화려한 신앙생활, 우리의 화려한 사회생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동기를 살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성의 목표는 경건의 실천인데, 경건을 실천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웃과의 관계,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질서와 원칙과 의무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정확하게 내 삶에서 실천해야지, 그것은 제쳐놓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통념으로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미화시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와 원칙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꾸려나갈 때 내가 여러 가지 실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실천들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지 동기, 진짜 목적, 나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 그것이 올바라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순수한 마음이어야지, 거기에 자꾸 내가 끼어서 사실은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를 입증하는 그런 통로로 열심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 악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성경의 내용을 진짜 실천하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마음의 동기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이웃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살펴본다 한들 우리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 마음이 교활한데 무슨 수로 우리가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무능력함을 깨닫고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께 늘 의지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죽기 전에 정말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맛보고 내 이웃들에게 드러내고 그리고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저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한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열심인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그것처럼 창피하고 그것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토크 7번째 시즌 영성 이렇게 형성하라라는 책에 대한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